출애굽기 140번 메시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한 거룩해함 8번째. 우리는 29장 29절부터 46절이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간단한 개요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개요의 첫 번째 방면은 대제사장의 성의에 관한 규례로, 29절과 30절은 아론의 성의는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7일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를 이어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이 입는 옷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의 모든 세대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아론에게 적용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는 그의 손자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에 한해서였습니다. 아론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대제사장을 승계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기름 부음. 성의에 관해서 29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입고의 뜻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고 위임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성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받고 말하면 그가 합당한 옷을 입지 않는다면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사람에게는 기름을 부을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런 사람에게 위임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제사장들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씻고 벌거벗은 몸을 옷으로 가려야 한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이라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떠나실 것입니다. 합당한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다 가려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위임 받기 위해 먼저 성의로 가려야 했던 것을 봅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제사장들인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봉사하고자 합니까?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당신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고 채워져야 합니다. 이 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 옷들이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을 예표한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옷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가리는 것이며 그리스도에 의하여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려질 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무시하거나 그 영을 이상하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의 오순절주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순절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름 부음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 합당하게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성령 침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하게 그리스도로 덮고 있다면 기름 부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나는 나의 체험에서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한때 방언을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좀 지난 후 나는 그 실행을 다 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방언을 말했을 때보다 지금 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환상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체험과 일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의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손을 채우기 위해서도 이 옷들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릴 필요가 있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손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7일 동안 제사장 옷을 입음. 30절은 아론을 이어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 7일 동안 성의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를 하려면 단 하루 동안만 한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옷을 7일 동안 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7일은 완전한 시간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를 하려고 할 때 모든 시간 동안 여러 방면으로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모든 시간 동안 입는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그것을 교회 집회에 적용해 보기로 합시다. 주일 집회에 올 때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제사장이 오신 그리스도를 내내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7일 동안 날마다 내내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단지 하루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내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는 30절의 7일로 상징된 전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전 생애 동안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이 말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성질을 참지 못해 주님께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피를 적용함으로써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 내 말의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낼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의 피의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집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봉사는 제사장이 봉사하는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고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전 시간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분을 잊고 제사장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집회에 오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집회에 오기 전에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주님의 피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는 있으나 그것은 제사장이 봉사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봉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 많은 성도들도 우리의 봉사의 근본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입는 생활, 즉 전 시간 동안 그분을 입는 생활이 근본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입는 생활이 근본입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전혀 입지 않는 것보다는 그분을 일시적으로라도 입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입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만찬 집회에서 주님을 일시적으로 입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재빨리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입는 것은 온종일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매고 있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이 옷들을 입는 것이 그의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입고 봉사하기 위하여 집회에 오는 사람들은 깊고 중후하며 풍성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2절 상반절은 제사장들을 위한 성물과 제사장들의 손을 채우는 매일의 제물들을 위한 성물에 관한 것입니다. 29장은 하나님의 음식을 먼저 언급합니다. 번제물, 화목제물인 수양의 우편 넙적다리, 떡, 과자, 전병은 먼저 하나님의 음식이 되기 위하여 모두 불살라집니다. 그런 다음 이 장은 제사장의 음식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에서는 제사장의 음식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론이 실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옷을 입은 후 배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9장의 이 부분은 먼저 제사장의 음식을 다룬 후 하나님의 음식을 다룹니다. 31절은 너는 위임식의 수양을 취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수양은 번제물의 첫 번째 수양이 아니라 화목제물인 두 번째 수양입니다. 첫 번째 수양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완전히 불살라졌습니다. 그 수양의 어느 부분도 제사장을 위한 것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양, 즉 손을 채우는 두 번째 수양의 우편 넓적다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불살라졌고 우편 가슴은 모세의 분깃으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들,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왼편 가슴과 왼편 넓적다리가 주어졌습니다. 왼편 가슴은 요제에 사용되었고 왼쪽 넓적다리는 거제에 사용되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수양의 분깃은 31절에 고기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누림. 31절에 따르면 이 수양의 고기는 성소에서 삶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삶아진 것이 아니라 불살라졌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삶지 않고 불살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는 것과 불사른 것의 영적 의미는 어떻게 다릅니까?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께 드려진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하여 심판되어야 합니다. 즉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불로서 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은 불살라졌지만 제사장의 음식은 삶아졌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심판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사른 것은 심판을 함축하나 삶는 것은 심판을 함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삶아졌습니다. 두 번째 수양에서 제사장들의 분깃은 성소에서 삶아졌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뜰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 즉 회막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땅에 농사한 후에 좋은 땅의 소산물을 누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들은 어디서나 이 풍성한 수확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수확은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나 수확을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선택한 장소에서 수확의 최상의 십일조를 누릴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 분깃, 즉 십일조는 따로 두어야 했고 절기에 사용되도록 보관하여야 했습니다. 절기 때 이들은 이 최상의 십일조를 가지고 시온으로 갔습니다. 이 십일조 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 가운데는 수양이 있었습니다. 수양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 마리 수양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수양을 시온에서 먹었을 뿐 아니라 거룩한 뜰에서도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품깃이 교회 생활 안에서 누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양은 최상의 품깃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땅에서 산출한 수확의 십일조의 최상의 부분이었습니다. 십일조는 수확의 가장 좋은 부분이며 이 십일조의 가장 좋은 부분은 제사장들이 취하였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수확물에서 드렸던 십일조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들의 음식이 십일조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른 장소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는 교회 집회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만큼 풍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하여 교회 집회에 가야만 합니까? 이 관념은 너무나 편협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모여 주님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신은 몇몇 민인들과 함께 당신의 거실에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림과 교회에서의 만찬 때 누리는 그리스도와는 다릅니다. 교회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성소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 자체가 성소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한 땅, 즉 거룩한 시온산과 성막의 거룩한 뜰이 모두 성소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함의 정도는 다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성소에 있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땅에 있습니까? 거룩한 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뜰에 있습니까? 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실에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가? 물론 그리스도는 당신의 거실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거룩한 산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거룩한 뜰에 계신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니고 거룩한 땅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적인 곳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누릴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그룹에 의하여 개최되는 복음운동에 참석해도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의 만찬집회에 참석해도 그리스도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누림, 즉 세상적인 곳에서의 누림과 복음운동에서의 누림과 주님의 만찬에서의 누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것 모두가 다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성물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삶아 성소에서 먹어야 합니다. 성소는 거룩한 산이나 거룩한 땅일 뿐 아니라 회막의 거룩한 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집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좋은 누림을 갖는 곳입니다. 우리는 집회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풍깃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9장 32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 있는 떡을 먹을지라고 말합니다. 33절은 계속해서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은 그들이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는 성물이 됨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물은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물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소에서 먹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누림. 제사장들을 위한 성물에 관하여 34절은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예표론에서 고기와 떡을 아침까지 먹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누린 그리스도의 누림은 잊어버리겠다. 나는 분명히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침까지 수양의 고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예페로네스의 아침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장래의 누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후에 누릴 그리스도를 갖기 위하여 영적인 구좌를 개설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를 써야 합니다. 장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저축하지 마십시오. 아침까지 수양의 고기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34절에 따르면 남겨진 고기는 그것이 이미 삶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누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축하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깃을 저축하는 대신 그것을 나에게 달라. 내가 그것을 먹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다면 너를 대신하여 내가 그를 누리겠다. 남겨둔 것은 나의 분깃이 되게 하라. 이것이 아침까지 고기와 떡을 남겨둬서는 안 되고 남겨진 것은 불살라져야 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